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유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하원정보위원회가 주관하는 대통령 탄핵조사 청문회가 13일 이 시각 미 하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날 청문회는 공개 청문회로 윌리엄 테일러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 대행과 조지 켄트 국무부 유럽 유라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출석합니다. 두 사람은 이미 한 차례씩 비공개로 증언한 바 있습니다. 하원은 그동안 비공개로 청문회를 열었지만 최근 탄핵조사를 공식화한 뒤 공개 청문회로 전환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정보위원회의 공개 청문회에는 마리 요바노비치 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와 고든 손들랜드 유럽연합 EU 주재 미국 대사 등이 출석합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13일 백악관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두 나라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시리아 내 쿠르드 반군 문제와 터키의 러시아 미사일 구매 등 양국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터키는 두 현안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두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행정부 고위관리는 VOA에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의 인권 문제도 거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13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밀리 합참의장은 14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리는 제44차 미안군사위원회 MCM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MCM 회의는 북한군 동향과 한반도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합니다. 특히 지난 8월 미한 연합지휘소 훈련에서 시행한 전시작전통제권 기본 운용 능력인 IOC 검증 결과를 논의합니다. 미국 해군 순양함이 12일 타이완 해협을 또 통과했습니다. 미 해군 7함대는 미사일 순양함 챈슬러스 비람이 현지 시각으로 12일 국제법에 따라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7함대는 이번 항해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보인 것이라면서 미 해군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라도 항행이나 비행,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해군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한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9번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가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 경제클럽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가 근접해 있다며 곧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제적 호황이 자신의 공로라며 양측이 서로 부과한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의 무역 조건에 응하지 않는다면 중국산 제품에 큰 규모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의 이익이 될 경우에만 계약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에서 쥐벼룩에 전염되는 흑사병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13일 최근 흑사병 환자 2명이 발생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날 성명에서 흑사병이 확산될 위험이 매우 낮다며 전염과 관련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흑사병을 예방하기 위해 깨끗한 위생습관을 강조했습니다. 흑사병은 쥐에 기생하는 벼룩에 의해 페스트균이 옮겨져 발생하는 전염병입니다. 앞서 중세시대에 발생한 흑사병은 유럽 전역을 황폐화시켰으며 약 5천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치명적인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아프간 당국은 13일 이날 카불에서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사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폭발은 아프간 정부 공관인 레무브 근처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단체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탈레반과 이슬람 국가 IS 무장단체 등은 이 지역에 대한 자살폭탄 테러와 공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폭탄 테러는 아프간 정부가 지난 2016년에 납치된 외국인 대학 교수 2명과 교환하는 조건으로 탈레반 저명 인사 3명을 석방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발생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목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지난주 열린 모스크바 비확산 회의에서 미국과 북한 대표가 만났다고 토마스 컨트리맨 전 미 국무부 차관대행이 밝혔습니다.
I heard the same old rhetoric from
미국은 북한과의 물밑 소통을 통해 대화에 나올 것을 계속 설득하고 있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I think they're missing an opportunity to try to work out a modest
미국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미치광이 전략을 사용했다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대사가 밝혔습니다. 북한 쪽 오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새벽 한때 함경북도 양강도 지역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1도로 어제보다 9도에서 11도 정도 더 떨어지고 삼지연은 23도가 더 낮아졌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영하 13도에서 영상 7도로 9도에서 10도 정도가 더 떨어졌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기온은 더 내려갑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3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주 열린 모스크바 비확산 회의에서 미국과 북한 대표가 만났다고 토마스 컨트리맨 전 미 국무부 차관대행이 밝혔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 회의에서 미북 양측이 단계적 진전을 이루는 데 집중하면 비핵화 협상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부터 사흘간 러시아에서 열린 모스크바 비확산 회의에서 미국과 북한 정부 당국자 간 만남이 있었다고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대행이 전했습니다.
I was told that there was such a meeting, U.S. and North Korean officials.
이 회의에 참석했던 컨트리맨 전 차관대행은 1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북 당국자 간 회동 여부를 묻는 질문에 두 나라 관료들 사이에 만남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듣지 못했다고 컨트리맨 전 차관대행은 밝혔습니다. 올해 회의에는 북한에서 조철수 외무성 미국 국장, 미국에서 마크 램버트 국무부 대북특사, 한국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등이 참가해 정부 대표 간 회동 여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컨트리맨 전 차관대행 외에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 리처드 존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 담당 국장 등 전직 관리들도 참가했습니다. 또 미북 간 반관 반민 회의를 중재해온 수전 디마지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도 참석했습니다. 컨트리맨 전 차관대행은 회의에서 북한 당국자들의 발언은 과거와 전혀 다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I heard the same old rhetoric from speakers from North Korea about the hostile policy, about denuclearization of the entire world, about the peace-loving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의 소위 적대시 정책, 전 세계의 비핵화, 북한의 평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며 과거의 수사법을 되풀이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미국 양측이 단계적 진전을 내는 데 집중한다면 비핵화 협상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컨트리맨 전 차관대행은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물밑 소통을 통해 대화에 나올 것을 계속 설득하고 있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미국이 협상에서 유연성을 보이고 있지만 북한은 정상회담만을 고집하고 있어서 비핵화 합의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스웨덴 스톡홀름 회담 결렬 이후 미국 실무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전망했습니다.
In talking with officials, it doesn't seem that there's meetings occurring, although communication can occur via the New York Channel or other means of communication.
클링너 연구원은 12일 VOA에 미국과 북한이 뉴욕 채널이나 다른 수단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하지만 양측의 만남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실무회담 재개를 위한 움직임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또 미국은 스톡홀름 회담에서 북한으로부터 싱가포르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향후 실무회담에 나온다는 약속을 받아내려 했지만 북한은 이를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추가 정상회담을 바라지만 미국은 지속적으로 실무회담에서 성과가 있어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한 약속들의 진전을 이루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혀 미북 간 물밑 접촉과 협상 재개 여부가 주목됐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도 미국은 뉴욕 채널과 스웨덴 정부를 통해 북한에 지속적으로 협상에 다시 나올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북한이 실무회담 재개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대통령은 유연성을 갖고 작은 비핵화 진전이라도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북한은 이 기회마저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y're missing an opportunity to try to work out a modest step toward denuclearization when they have very flexible and friendly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빅딜이 아닌 보통의 비핵화 합의를 맺으려 하고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큰 폭의 제재 완화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만을 고집하면서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현 상태에선 북한이 전략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연말까지 미국의 셈법을 바꾸라는 압박과 위협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미북 실무회담 재개를 위해선 북한의 대화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Well, in a negotiation, both sides have to show flexibility. I don't doubt that there is ample.
비핵화 협상에서 미북 양측이 모두 유연성을 보여야 하며 자신은 미국이 좀 더 유연성을 보일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이 듣기에 스톡홀름 실무회담에서 미국은 유연성을 보였지만 북한 측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전했습니다. 한편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이 셈법을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택하겠다는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대북 협상의 기준을 낮춰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So the US shouldn't lower the bar on requirements for North Korea to comply with the resolutions until North Korea's behavior has changed the pressure and the sanctions should remain.
미국은 북한이 준수해야 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요구 사항들에 대한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되며 북한의 태도가 바뀔 때까지 대북 압박과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 담당 국장은 서면을 통해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비핵화 합의를 하기 원한다면 탄핵 정국에서 도발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자신들이 제시한 연말 시한을 넘겼다고 북한이 새해에 곧바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실험 혹은 핵무기를 실험하는 것은 대단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그런 도발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을 타격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으며 국내 정치 상황으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해 2017년의 화염과 분노 국면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은 올해 유엔 총회에서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하며 미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비핵화와 제재에 대한 원론적 입장만을 강조하면서 대응을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올해 유엔 총회에서 지난해와는 달리 미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김성 대사는 11일 열린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채택한 지 1년이 넘었지만 미북 관계 거의 진전이 없고 한반도 정세가 긴장 격화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책임을 미국에 돌렸습니다.
Which is entirely attributable to the political and military provocation perpetrated by US.
현재 한반도 정세는 전적으로 미국이 시대착오적인 대북 적대시 정책에 의존해 저지른 정치적, 군사적 도발 때문이란 주장입니다. 김 대사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공동성명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공고히 하는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특히 미국의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In order to solve the nuclear issue of the Korean Peninsula, the United States needs
장일훈 전 유엔 주재 차석 대사는 지난달 22일 열린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현재의 접근법을 버리고 새로운 셈법으로 북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비핵화 협상의 운명은 미국의 접근법에 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15일 열린 제1위원회 회의에서도 미국이 대북 정책을 바꿀 때까지 대미 협상을 모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4일 열린 제1위원회 회의에서는 북한에 대한 모든 위협이 제거된 이후에야 비핵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또 이 회의에서 올해 재개된 미한 연합 군사훈련을 언급하며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This year, joint military exercise presumed to be suspended has been resumed. And a latest military
올해 미한 연합 군사훈련이 재개됐고 F-35 스텔스 전투기 같은 첨단 군사 장비들이 한반도에 배치됐다는 겁니다. 김 대사는 이런 미국의 조치들은 대화와 화해의 분위기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은 자국의 핵무력이 미국의 적대 정책에 대처하기 위한 자유적 조치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딴 단거리 미사일 발사도 자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의 이런 주장에 대한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만 해도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해 북한을 강하게 규탄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로버트 우드 군축대사는 지난달 15일 열린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밝은 미래를 강조했습니다.
President Trump has held out the prospect for a much brighter future for North Korea if it makes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전략적 결정을 내릴 경우 북한이 훨씬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드 대사는 북한의 협상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지난달 20일 열린 제1위원회 회의에서도 북한과 관련해 미국의 원론적인 입장만을 재확인했습니다.
Regarding North Korea, our goal remains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북한과 관련한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란 설명입니다. 아울러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대북 제재들을 계속 전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우드 대사는 북한의 이딴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11일 열린 유엔총회 본회의에서도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미북 관계 진전이 없었던 것이 전적으로 미국 탓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최근 미 당국자들과 언론 등에서 북한 문제가 언급되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주로 북한의 도발 국면에 북한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재아 기자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한 달간 약 20건의 언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전체 인터뷰 중 북한이 언급된 횟수는 단 두 건. 그마저도 한 건에서만 북한 미사일 문제가 질문으로 나와 답변했을 뿐 나머지 한 건에선 북한이 예시로만 잠깐 언급되는 데 그쳤습니다. 인터뷰 때마다 북한 문제를 먼저 나서서 얘기하고 또 북한 문제에 대한 질문도 끊이지 않았던 과거와 비교하면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당국자들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이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언급했지만 최근에는 이런 모습을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최근 북한을 언급한 건 20여일 전인 지난달 21일이었는데 지난달 5일 이후 약 보름 만에 처음 나온 북한 관련 발언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에도 수차례 글을 올리는 트위터 계정에도 지난 8월 이후 북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폼페오 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 외에 미 당국자나 미국의 주요 부처들이 북한을 언급하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미국 언론을 통해서도 일부 확인이 됩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의 경우 2017년과 2018년 각각 2,500건씩의 북한 관련 기사를 웹사이트에 게시했지만 올해 북한이 언급된 기사는 11월 12일 현재 1,270여 건에 불과합니다. 800에서 900여 건에 그쳤던 2015년과 2016년보다는 많지만 최근 2년과 비교하면 확연하게 줄어든 겁니다. 그 밖에 워싱턴의 주요 민간단체들이 북한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횟수나 북한 관련 서적과 영상, 기고문 등의 숫자도 올해 들어 크게 줄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북한의 도발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사이트 구글의 검색어 분석 서비스 구글 트렌즈를 살펴보면 지난 몇 년간 미국인들에게 북한이 가장 많이 관심을 받은 때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북한은 2017년 구글에서 검색 횟수가 그 어느 때보다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도발이 잦아든 2018년부터는 검색 빈도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구글 트렌즈를 통해 북한을 이란, 베네수엘라와 비교해보면 2017년 북한은 검색 횟수에서 이들 나라들을 압도하지만 2018년부터 역전되기 시작해 올해는 이들 나라들의 검색 횟수에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직 당국자들은 최근 BOA에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처럼 북한 문제가 잠잠하게 유지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입니다.
It is clear that he would like to keep the situation exactly where it is because many of his supporters believe he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상당수가 북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믿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이 중단된 현 상태가 이어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한편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리에 북한 관련 발언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줄어든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메시지나 대외 성명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 다뤄진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미치광이 전략을 사용했다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또 가장 강력한 제재로 평가받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채택을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역지사지 전략을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니키 헤일리 전 대사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첫 유엔 주재 대사로서의 경험을 담은 책 외람된 말이지만을 펴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이 책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16쪽을 할애해 자세히 다루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미국이 미치광이 전략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으며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게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등으로 한껏 도발 수위를 높이던 당시 공개리에 북한을 최고 수위로 압박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8월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북한은 세계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North Korea best not make any more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They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또 다음 달인 9월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조롱하며 미국과 동맹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면 북한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밖에 없다고 위협했습니다.
But if it is forced to defend itself or its allies,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헤일리 전 대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강성 발언은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거론했던 미치광이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유엔에서 대북 최대 압박 전략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또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최대 압박 기조에 동참시키기 위해 맞춤형 전략, 즉 역지사지 전략을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역시 키신저 전 장관의 조언에 따른 전략으로 먼저 중국 측에 접근해 중국이 가장 꺼리는 상황에 대해 설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중국의 입장에서 가장 꺼리는 북한 붕괴라는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수많은 북한 사람들이 중국으로 건너가 혼란을 야기시킬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미국의 제재 압박에 동참해야 한다고 설득했다는 겁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중국을 설득한 뒤에 러시아 측에 접근해 중국까지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상황에서 러시아만 북한을 지지한다면 북한을 옹호하는 세계 유일한 나라가 될 것이라며 러시아를 압박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 모두 미국의 최대 압박 기조에 동참해 안보리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북한에 가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정권을 잡은 뒤 6년 동안 300명 이상이 숙청됐고 주민들에 대한 식량 배분이 정치적 통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체제를 비판하거나 금지된 책이나 언론을 볼 경우 강제 수용소로 보내 고문을 하거나 굶겨 죽이고 또 죽을 때까지 노동을 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에 따르면 수십만 명의 북한 주민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미한연합사령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할 경우 주변국에 미국과 한국, 일본이 약하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직 미한연합사령관들은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미한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은 안정적인 동북아시아를 만드는 데 있어 미한일 3국이 함께하면 더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12일 평택 험프리스 주한미군 기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가 없으면 미한일 3국이 그만큼 강하지 않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변국에 보낼 위험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변국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소미아의 근본 원칙은 한국과 일본이 역사적 차이를 뒤로하고 지역 안정과 안보를 최우선에 뒀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지역에 던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선 한국 정부가 더 낼 능력이 있고 더 내야 한다는 미국 측 입장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직원 9,200명의 급여 중 약 75%가 방위비 분담금에서 나온다며 그 돈은 다시 한국 경제와 한국인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증액 요구가 지나치다는 한국 내 비판 여론에 대해선 미한 양국이 한국 국민들에게 방위비 분담에 대해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작권 전환은 시기가 아닌 조건에 기반해야 한다며 미래의 한국군 지휘부가 미한 연합군을 지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13일 서울에선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 전우회가 주최하는 제1회 역대 연합사령관 부사령관 포럼이 열렸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전직 미한연합사령관과 부사령관들은 미한동맹의 중요성과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제임스 셔먼 전 사령관은 미한동맹 유지를 위해선 강력한 연합사령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를 방어하고 북한 위협을 억제하는 게 연합사의 최우선 임무이며 그 임무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미군과 한국군은 즉각적인 전투태세와 방어태세를 유지해야 하며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는 만큼 군사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you got to continue to train. There's no excuse for not training. That means more loss of life if you do go to conflict and it serves as a deterrent to the North Koreans and other.
커티스 스카파로티 전 사령관도 미한 동맹은 미국이 유지하는 동맹의 근간이라며 미국과 한국을 수호하는 동맹의 미션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군사적 차원에서 미한 두 나라는 협력해야 한다며 이견이 조정되지 못한다면 전작권 전환과 같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Remember that there will be political disagreements that work themselves out at the policy level. But as soldiers, sailors, airmen, and marines,
스카파로티 전 사령관은 또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전 세계적 차원의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때문에 미국이 한반도에 많은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는 게 미국과 한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 특히 금전적인 부분을 부각시키지만 비용을 제외하고 어떤 가치들을 부여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면 결국 양국이 만족할 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really what I would say to you is you've got to look at all of those things, contributions, capabilities, and the cash, and you need to focus on what's the value, not the cost.
월터 샤프 전 연합사령관은 오늘날 한반도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며 북한은 여전히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재래식 무기도 줄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미한 연합이 더 강화돼야 한다며 미래에도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발휘하고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미한 동맹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주한미군 문제를 거론한 것은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가 미한동맹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 8군 사령관은 12일 VOA에 주한미군에 대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의 발언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시각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lso my understanding that this is not a negotiation tactic. This is the result of a new paradigm.
샴포 전 사령관은 밀리 의장의 발언은 협상 전술이 아니며 새로운 패러다임의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밀리 의장의 발언은 일본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을 비롯한 동맹들의 방위금 분담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과 일맥 상통한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밀리 의장은 일본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미군의 주둔에 따른 비용 문제를 거론하면서 미국인들은 미군이 한국이나 일본에 왜 주둔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그동안 미국은 미국인들과 한국인들에게 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용과하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밀리 의장이 이번에 그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He's trying to explain that indeed there are significant costs associated with U.S. forces in Korea.
합참 의장이 주한 미군과 관련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그 정당한 근거를 대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주한미군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밀리 의장이 서울에서 열리는 미한 군사위원회와 안보협의회를 앞두고 한국에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I think we're playing what I would call SMA chicken now.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현 상황은 미국과 한국이 누가 먼저 굴복할 것인지 치킨 게임을 벌이는 양상이라며 당연히 한국민들은 왜 자신들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나쁜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셀 연구원은 미한 군 당국이 분담금과 관련해 합의를 보더라도 한국 국회를 통과할지 의심스럽다면서 그럴 경우 현행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 만료되는 다음 달 31일 큰 혼란이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이클 오헨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밀리 의장이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을 것이라면서 한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Sustain a strong alliance while he's also trying to do the bidding of his own boss.
밀리 의장은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입장이란 겁니다. 오헨론 연구원은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에 좀 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샴포 전 사령관은 방위금 분담 협상이 미한 동맹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I'm more concerned about the impact it will have on the alliance.
샴포 전 사령관은 적국들은 동맹 사이에 문제가 생겨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즐길 것이라며 자신은 분담금 문제가 미한 동맹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연경입니다.
북한이 시험 발사를 거듭하고 있는 신형 미사일의 유일한 공격 목표는 한국이며 실전에서 공군기지와 공항 등을 파괴해 미군 병력과 자산 증강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가 진단했습니다.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의 방사포는 이미 단거리 탄도미사일 영역으로 진화했다며 정찰 자산을 대폭 늘리고 공격과 방어의 통합을 가속화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한국에서 새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죠.
They have launching missiles from mobile launchers from transporter reactor launchers for
북한은 이미 수년 동안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해 왔습니다. 다만 귀중한 자산인 이동식 발사 차량을 소모시킬 수 없어 처음에 미사일을 차량으로 실어 나른 뒤 거치대에 옮겨 쐈습니다. 당시만 해도 새로운 발사 방식인 줄 알았는데 몇 차례 성공한 뒤엔 미사일을 차량에서 직접 쏘기 시작했죠. 자체 생산이 어려운 이동식 발사 차량을 훼손할 위험이 있어 먼저 거치대 발사를 통해 안정적 미사일임을 확인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은 ICBM 발사에 따르는 엄청난 충격과 진동에 견뎌야 하고 미사일 탑재와 발사를 반복해야 하니까요.
북한 ICBM의 이동식 발사대 발사가 불가능하다는 일각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They have demonstrated a capability that they can do it. The question is, I think their ability to
기술적으로 어렵고 복잡하지만 북한은 발사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실전에서 이동식 발사 차량을 얼마나 손상시키지 않고 잘 유지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북한이 전시 상황에서 이동식 발사 차량을 생산해 실제로 미사일을 세워 연료를 주입한 뒤 한국군이나 미군의 타격 전에 발사할 수 있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의 국내 생산 가능 여부 등 운용상 어려움 여부를 말하는 겁니다.
미사일 발사 원점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완전한 방어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So it makes a if you wanted to do a sort of a preemptive strike against North Korean missiles before
선제 타격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고정된 특정 미사일 발사 시설을 겨냥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죠. 감시와 정찰 자산을 훨씬 더 많이 동원해 이동식 발사대의 움직임을 계속 추적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기지를 떠난 미사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지표는 있습니다. 흔히 이동식 발사대가 북한 내 어디로든 움직일 수 있다고 오해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사일은 운용인력이 상주하는 기지들에 보관돼 있고 잠재적 발사 지점은 기지에서 1시간 4배 운전거리 안에 있습니다. 가령 러시아 시베리아의 이동식 미사일 기지에 비상명령이 떨어지면 미사일들이 특정 장소로 흩어져 발사 준비에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이 이동한다 해도 집중 감시할 수 있는 특정 장소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군요.
Yeah, I mean North Korea has a number of these bases. They are increasing. They seem to be increasing in number.
그렇습니다. 북한에는 그런 미사일 기지들이 많고 개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지가 늘어날 때마다 계속 주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ICBM, 중거리 미사일, 고체 연료 미사일, 액체 연료 미사일 등의 위치를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고체 연료 미사일은 특정 장소로 이동시킨 뒤에 거의 곧바로 쏠 수 있는 반면에 액체 연료 미사일은 연료 주입 시간이 필요하고 호송 차량도 많아서 포착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한국의 감시 자산으로 북한 이동식 발사대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Doing anything alone is obviously always harder than doing it as a larger alliance.
한국 단독으로 감시하는 건 동맹 차원에서 감시하는 것보다 물론 어렵습니다. 한국의 위성 감시 역량은 다소 제한돼 있습니다만 위성은 궤도를 돌며 현장 포착에 시차가 생기기 때문에 어차피 이 방법에 크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무인기와 같은 공중자산을 통한 상시 감시가 필요하고 특히 미국 등 통합 감시 파트너가 많을수록 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감시 체계를 갖춰도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을 모두 막을 수는 없습니다.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라고 부른 신형 미사일은 이전에 시험한 비슷한 무기들에 비해 얼마나 더 위협적입니까?
What they tested, we're calling it the KN-25.
KN-25로 불리는 이 무기는 다소 특이합니다. 북한은 로켓포로 내세웠지만 사거리가 엄청나게 길고 크기도 상당합니다. 포와 미사일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며 단거리 탄도미사일 영역으로 넘어갔다고 볼 수도 있죠. 이런 무기를 보유한 나라는 없습니다. 중국이 대형 장거리 로켓을 보유하긴 했지만 이 정도로 크진 않고요. 따라서 우리는 이걸 탄도미사일로 간주합니다. 또한 이동식 발사 차량 보유수가 많지 않고 개발 역량도 제한된 북한으로서는 차량 한 대 한 발씩 올려서 발사하는 대신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는 방식의 매력을 느꼈을 겁니다. 같은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더 큰 화력을 분출하니까요.
그런 동시 발사 역량과 사거리를 고려할 때 결국 한국을 겨냥한 무기 아닙니까?
Absolutely. Yeah. This would not have much application, I think, to Japan.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사거리를 고려할 때 일본 타격용은 아닙니다. 북한이 공격할 리 없는 중국 외에 이 무기의 사거리에 들어가는 나라는 한국뿐이니까요. 따라서 분명히 한국 군사기지 등을 공격하기 위해 만든 무기입니다. 전쟁 발발 시 한국, 미국의 공군력에 의해 공격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북한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쟁 초기에 이 역량을 더 많이 파괴할수록 북한에게 유리한 거죠. 이런 무기로 활주로나 공항 등을 공격해 전시 미군 병력의 증강을 늦추거나 대규모 미군 자산을 한반도로 들여오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 역량의 이 같은 진전이 전쟁 양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The dangerous part of all this is that all of it has to be done very quickly, very soon. You know what the thing that keeps me up at night.
양측 모두 먼저 매우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데 위험성이 있습니다. 한반도와 관련해서 제가 정말 걱정하는 건 남북한 둘 중에 먼저 움직이는 쪽이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한국으로서는 많은 피해를 보기 전에 먼저 이런 미사일을 최대한 많이 파괴하는 게 유리하고 북한은 바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미사일을 쏴서 타격할 동기가 강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한반도 불안정의 핵심입니다.
지난 8, 9월 각각 17분과 19분 걸렸던 발사 간격이 이번엔 3분까지 줄었습니다. 앞서 언급하신 신속한 공격을 위한 조건을 갖춰가고 있다고 봐야겠군요.
Yeah, I mean, well, these missiles that are, you know, you have multiple missiles on a single vehicle.
맞습니다. 이 미사일은 일제 사격 무기입니다. 실전에 사용하기엔 3분도 너무 길죠. 앞서 걸렸던 17분과 19분은 분명히 인위적인 실험 단계였습니다. 다연장 로켓은 여러 발의 미사일을 거의 동시에 쏟아냅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 차량이 그런 발사를 견뎌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사일의 연속 발사는 흔한 모습입니다. 특히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하려면 그렇게 발사해야 하고 동시에 최대한 많은 목표물을 겨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보여준 3분 간격 발사는 큰 진전으로 해석해야 하나요? 아니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봐야 합니까?
I don't know if they're struggling to fire them more quickly or if they're this is just for testing purposes, you know, they're firing
발사 간격을 더 줄이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인지 아니면 발사된 미사일을 일단 지켜본 뒤에 다시 장전해서 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수한 레이더나 위성 자산이 없는 북한으로서는 미사일 실험 결과를 관측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왔으니까요. 고체 연료 미사일은 20분 가까이 기다리거나 심지어 3분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이런 미사일에 대한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보십니까?
I think you know they can be relied upon to a certain extent. They can't be relied upon, for example, to
한국이 북한 미사일을 요격시키는 방어체계에 어느 정도는 의존할 수 있습니다만 모든 미사일을 추적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공격과 방어를 연계한 작전을 개발해 온 것으로 압니다. 미사일 방어체계로 북한 미사일의 초기 공격에 따른 피해를 줄이면서 동시에 미사일 원점을 타격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공격과 방어 통합 전략에 의존할 수는 있지만 어떤 미사일 공격에도 뚫리지 않는 방어망을 구축하겠다는 기대는 신뢰할 만한 접근법은 아닙니다.
한국이 북한의 신형 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해선 그런 공격 방어 통합과 함께 어떤 미사일 방어 전략을 추가해야 합니까?
One of the big problems that these new weapons pose is they tend to be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는 매우 높은 고도의 미사일을 겨냥하는데 북한의 신형 미사일들은 기존 탄도 미사일보다 고도가 상당히 낮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낮은 고도를 비행하는 미사일은 먼 거리에서 관측하기도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건 곧 공군 레이더 등 정보 감시와 정찰 자산을 훨씬 더 많이 갖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산들이 서로 연계돼서 소통이 가능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과의 통합을 거부하는 한국의 결정은 그저 중국에 대한 양보일 뿐입니다. 미국 미사일 방어망과 통합하지 않는 것은 중요한 발사 정보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네, 지금까지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으로부터 북한의 미사일 개발 현황과 대응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백성원 기자 인터뷰였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대북 금융거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북한은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문제에서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라는 점이 부각됐습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12일 발표한 금융거래주의보에서 최근 자금 세탁 방지기구가 북한에 대해 공개 성명을 발표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이 기구가 북한을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지목한 사실을 강조하며 전체 17페이지 중 5쪽에 걸쳐 북한 문제를 언급해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주의보는 북한이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척결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금 세탁 방지기구의 지난달 18일자 공개 성명을 소개했습니다. 이 성명은 북한이 국제 금융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어 우려된다며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들 결함들에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의보는 북한에 가해진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 결의를 소개하면서 북한과의 새로운 합작사업 설립과 더불어 유엔의 사전 승인이 없는 북한 은행과의 거래 혹은 대리계좌 개설 등이 금지된다는 내용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6건의 대통령 행정명령과 대북제재 강화법 등에 근거한 강력한 제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미국 금융기관들의 관련 규정 준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달 회의를 열고 북한을 대응조치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1년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의조치국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조치국으로 경계 수위가 높아진 뒤 8년 넘게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범죄단속반은 이번 주의보에서 이란에 대한 내용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이란은 지난 2016년 대응조치국에서 주의조치국으로 하향 조정됐지만 최근 자금세탁방지기구는 공개 성명에 북한 외에 이란을 추가하고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국제여성평화운동단체인 위밍크로스 DMZ가 미국 의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종전 로비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 단체의 창립자는 민주당 대선 예비주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도 인연이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하원의 민주당 소속 로칸나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한국전 종전 촉구 결의안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꾸준히 지지세를 넓히고 있는 안건입니다. 19명의 의원들이 결의안 발의에 참여했고 12일 현재 40명의 지지 의원을 확보했습니다. 지지 의원 대부분은 의회 내 진보 코커스 소속으로 전원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결의안 발의엔 진보 코커스 공동의장인 프라밀라 자야팔 의원과 최연소 하원 의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지오 코르테즈 의원, 올해 처음에 하원에 진출한 한국계 앤디 김 의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결의안은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에 계류 중이고 역시 칸나 의원이 주도한 유사 내용의 결의 조항이 하원의 새 회기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돼 지난 7월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이 결의 조항은 상원의 국방수권 법안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하원 단일 국방수권 법안에 최종 포함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합니다. 의회를 상대로 한국전 종전 로비를 적극 펼치고 있는 단체는 국제 여성평화운동단체인 위문크로스 DMZ입니다. 미 의회에 보고된 로비 활동 내역에 따르면 워싱턴의 EB 컨설팅은 지난 5월 위민크로스 DMZ를 위한 로비 업체를 공식 등록해 한국전 종전 촉구 결의안에 대한 로비를 시작했습니다. 로비 활동은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가장 최근인 3분기에도 이 업체의 로비는 이어졌습니다.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안건에만 초점을 맞춰 의회를 상대로 로비 활동을 하는 단체는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위민크로스 DMZ가 유일합니다. 이 단체의 공식 로비스트로 등록된 엘리자베스 비버스, 위민크로스 DMZ 고문은 11일 VOA에 로칸나 의원의 한국전 종전 촉구 결의안 작성과 발의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추가 지지 의원 확보를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버스 고문은 북한과의 외교적 과정의 일환으로서 한국전 공식 종전을 촉구하는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치적 공간을 마련하려는 의도라고 밝혔습니다.
The purpose of what we're doing there by trying to add co-sponsors is we're really trying to build the political space for peace.
평화를 향한 과정의 일환으로 한국전 종식은 당파적이어서도 국내 정치에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 비버스 고문은 상원에서도 동반 또는 유사 결의안이 발의되길 기대한다며 대표 발의 의사가 있는 상원 의원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원에서 위문크로스 DMZ를 포함한 여성평화운동단체들과 최근 접촉한 의원은 민주당 대선 예비주자인 버니 샌더스 의원입니다. 의회 내 진보 코커스 소속의 유일한 상원 의원인 샌더스 의원은 위민크로스 DMZ와 여성평화운동 네트워크 관계장 등과 면담 직후인 지난 4월 관련 영상을 통해 한국과 북한의 평화 합의는 미국과 영내 안보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샌더스 의원이 상원의 한국전 종전 촉구 결의안을 주도해 발의할 것인지 단정짓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비버스 고문은 밝혔습니다. 연방선거위원회에 보고된 선거 기부 내역에 따르면 위민크로스 DMZ 창립자인 크리스티난 사무총장은 지난 2월과 4월 샌더스 의원의 대선 캠페인에 소액을 기부했습니다. 또 내년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섰다가 물러선 마이크 그래블 전 상원 의원과 앤디 김 하원 의원에게도 소액을 기부했습니다. 그래블 전 상원 의원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한국전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등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비버스 고문은 위민크로스 DMZ의 궁극적 목표는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이라고 말했습니다.
Women Cross DMZ has a mission and a goal that is pretty squarely focused on a peace agreement.
비버스 고문은 위민크로스 DMZ의 일부 활동이 북한 정권을 옹호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런 시각은 대부분 군사주의와 틀에 박힌 사고 때문에 형성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VOA 뉴스 이주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 BOA 방송에 팩스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팩스 번호 1-202-382-5325, 1-202-382-5325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중강강계 지역만 오전에 구름 많고 나머지는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5도로 어제보다 11도가 더 떨어졌습니다. 낮 기온은 4도에 머물겠습니다. 양덕 아침 최저 영하 9도입니다. 낮에는 3도, 남포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에는 5도,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6도입니다. 낮 기온은 4도, 중강 아침 최저 어제보다 11도 더 떨어졌습니다. 영하 13도, 낮에는 영하 2도에 머물겠고 강계도 아침 최저 영하 13도, 낮 기온 영하 2도입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개성과 사리원, 신계 지역은 오전에 맑겠지만 나머지는 구름 많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영하 2도, 낮 최고 6도, 개성 아침 최저 영하 4도입니다. 낮에는 5도,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4도, 낮 기온은 4도에 머물겠습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북도 그리고 양강도 지역입니다. 대체로 맑겠지만 해산과 삼지연 지역은 구름 많이 끼겠고 오전 한때 눈 소식도 있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는 영상 6도, 원산 아침 기온 영하 3도입니다. 낮에 6도, 청진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은 2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에는 6도, 해산 아침 최저 영하 14도입니다. 낮 최고는 영하 6도. 삼지연은 어제보다 23도가 더 내려가서 영하 12도. 낮 기온은 영하 13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해상은 동해상이 앞바다가 맑고 먼바다는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 내립니다. 서해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 하원정보위원회가 주관하는 대통령 탄핵조사 청문회가 이 시각 미 하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공개로 열리는 이날 청문회는 윌리엄 테일러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 대행과 조지 켄트 국무부 유럽 유라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출석합니다. 두 사람은 이미 한 차례씩 비공개로 증언한 바 있습니다. 하원은 그동안 비공개로 청문회를 열었지만 최근 단핵 조사를 공식화한 뒤 공개 청문회로 전환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정보위원회 공개 청문회는 마리 요바노비치 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와 고든 손들랜드 유럽연합 주재 미국 대사 등이 출석합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13일 백악관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두 나라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시리아의 쿠르드 반군 문제와 터키의 러시아 미사일 구매 등 양국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터키는 두 현안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두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행정부 고위 관리는 VOA에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의 인권 문제도 거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13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밀리 합참의장은 14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리는 제44차 미안군사위원회 MCM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는 북한군 동향과 한반도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합니다. 특히 지난 8월 미한연합지휘소 훈련에서 시행한 전시작전통제권 기본 운용 능력을 검증하는 결과를 갖습니다. 미국 해군 순양함이 12일 타이완 해협을 다시 통과했습니다. 미 해군 7함대는 미사일 순양함 챈슬러스 비람이 현지 시각으로 12일 국제법에 따라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7함대는 이번 항해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보인 것이라면서 미 해군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라도 항행이나 비행,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해군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한 것은 올해 들어 9번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가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 경제클럽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가 근접해 있다며 곧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제적 호황이 자신의 공로라며 양측이 서로 부과한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중국에서 지병으로 전염되는 흑사병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13일 최근 두 명의 흑사병 환자가 발생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날 성명에서 흑사병이 확산될 위험이 매우 낮다며 전염과 관련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흑사병을 예방하기 위해 깨끗한 위생습관을 강조했습니다. 흑사병은 쥐에 기생하는 벼룩에 의해 페스트균이 옮겨져 발생하는 전염병입니다. 앞서 중세시대에 발생한 흑사병은 유럽 전역을 황폐화시켰으며 약 5천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치명적인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아프간 당국은 13일 이날 카불에서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다며 사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폭발은 아프간 정부 공관인 내무부 근처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단체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탈레반과 이슬람 국가 IS 무장단체 등은 이 지역에 대한 자살폭탄 테러와 공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폭탄 테러는 아프간 정부가 지난 2016년에 납치된 외국인 대학 교수 2명과 교환하는 조건으로 탈레반 저명 인사 3명을 석방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발생했습니다. 미국 연방 하원정보위원회가 주관하는 대통령 탄핵조사 청문회가 이 시각 미 하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